오늘은 미국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1편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2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미국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하게 되죠. 이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로 닐 암스트롱 일행이 달에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초석을 놓았던 케네디가 이 세상에 없던 때 이루어지죠.
예, 케네디 대통령은 흑백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면서 민권 증진에도 힘을 기울였는데요. 재임 중에 발생한 미시시피 대학 사건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시시피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1961년에 제임스 메레디스라는 흑인 청년이 이 주립대학인 미시시피 대학에 원서를 냅니다. 그러나 입학이 거부됩니다. 학생은 소송을 냈죠. 여러 차례 소송에서 흑인 학생 입학 거부가 위헌이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폭동으로 이어지죠.
당시 케네디 행정부의 주무장관이었던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였는데요. 로버트 케네디가 이 연방 군 병력을 보내서 폭동을 진압하게 되죠.
네. 이 메레디스라는 학생은 이렇게 해서 1962년 10월 1일에 군인들이 호위를 하는 가운데 등교를 합니다. 이로써 미시시피 대학에는 당시 118년 역사에 처음으로 흑인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죠. 미국의 민권운동 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학교의 흑백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하죠.
예.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재임 중에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기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이 1962년의 일인데요.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극심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이 소련을 훨씬 앞서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소련은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혁명에 성공한 쿠바가 소련에 미사일을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이 쿠바는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소련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요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물론이죠. 이 소련 미사일을 그곳에 갖다 놓기만 하면 미국 저 서북쪽 끝만 빼고는 전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밀히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 또 전문가들을 쿠바에 보냅니다. 이 쿠바 현지에서는 미사일 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예. 자,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몰랐나요?
몰랐죠. 그러다가 1962년 10월 14일에요. 미국의 고공첩보기 U2기가 쿠바에 건설 중이던 미사일 기지와 부품을 운반하던 선박 등의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자 케네디 대통령은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련의 행동을 무력으로 저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드디어 케네디 대통령은 결정을 내립니다. I have directed that the following initial steps be taken immediately. To halt this offensive buildup.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제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합니다. 아울러서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해서 무려 90척의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합니다.
예. 자, 이런 그 초강수를 둔 데 대해서 소련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소련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는 미국의 쿠바 봉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죠. 그리고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자국 선박들에게 미국의 봉쇄를 뚫고 쿠바로 강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맞닿는 곳에서 모두 위험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 세계는 핵전쟁의 불안감에 떨었고요. 미국의 학교와 가정에서는 대피훈련 또 방공호를 파는 작업이 실시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시시각각 긴박한 소식을 전합니다.
Cuba became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Here centered the most critical threat of global war.
자, 그렇다면 이 한반도도 무사할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동서양 진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도 물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저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
이 어른들이 계속 라디오를 들으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저도 제 친구들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극도로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았던 상황인데 어떻게 사태가 수습이 됐습니까?
이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사실이 폭로된 지 13일 만인 10월 27일에 크루시초프는 미국이 터키 내에 미국 미사일을 철수를 하면 쿠바에서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소련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후르시초프가 먼저 한 발 물러선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 같은 맞교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요. 세계는 전면적인 핵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얼마나 현명했는가를 두고두고 칭송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당하는 이 비극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에는 왜 간 겁니까?
네, 1차 임기의 3년 차를 마무리해 가던 케네디 대통령은 재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영 좋지 않은 댈러스로 유세를 간 거였죠.
네.
케네디는 영부인 재클린과 함께 댈러스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에 케네디 대통령과 이 존 코넬리 텍사스 주지사 내외가 탄 무게차가 오픈카죠.
네.
이 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던 중에 한 창고 건물에서 세 발의 총탄이 발사됩니다. 이 총탄은 케네디 대통령의 뒤쪽에서 날아와서요. 한 발은 대통령의 목을 관통하고 한 발은 머리를 타격합니다. 이때 존 코넬리 지사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카퍼레이드를 중계하던 기자도 너무 놀라서 숨이 막 차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급히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요. 케네디는 30분가량 호흡이 붙어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네. 자, 같은 날 이제 저격범으로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오스월드는 왜 케네디를 암살한 거죠?
이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그의 암살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요. 그가 평소 사회에 불만이 많던 공산주의자였다. 단독 범행이었다. 이런 정도의 잠정 결론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 가해자인 오스월드는 잭 루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고요.
예.
이 잭 루비도 곧 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관련자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묻히고 말았죠.
예. 자,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부통령이던 린든 B. 존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네. 이 존슨 대통령은 사건 당시에 함께 텍사스주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마지막에 이 존슨의 텍사스 목장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해서 세계가 충격이 빠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에어포스 원 공군기가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존슨은 이 비행기 안에서 제36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죠.
네. 자, 1963년 11월 24일 이 전 국민이 애도하고 세계 92개국의 국가 원수와 사절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게 되죠. 그의 유해는 알링턴에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이터널 플레임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얘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